라디오 인문학 콘서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 만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정지우 작가의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와 함께 진정한 여행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여행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여행의 심리학으로 행복한 여행자가 되는 법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저자, 여행을 좋아하는 유쾌한 심리학자입니다. 김명철 작가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책에 이렇게 작가님 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글을 읽자마자 좀 빵 터졌어요. 왜 터졌는지 김명철 작가님에 대해서 정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아, 나중에 읽어 드리기 전에 그 부분에서 한번 확 웃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는 심리학자 김명철 작가님은요. 대학에서 서양사와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심리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네. 빅 히스토리 18, 과학과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를 썼고 성격심리학, 정서심리학 등을 공동 번역하셨네요. 하하하! 특이하게도 동남아를 비롯해 몽골이나 네팔에 가면 현지인들이 그 나라 사람으로 알 정도로 주소를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볼 정도로 외모가 이국적이십니다.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심리학자답게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셨고요.
네.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웃기는 심리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머와 위트가 넘친다고 합니다. 여행의 심리학에도 작가님의 이런 위트가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의 관한 심리 재미나게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안 보이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키가 훤칠하게 크시고요. 네. 호리호리 마르셨어요. 그리고 정말 어디에서 뵙더라도 친근한 인상?
인상?
네. 네. 유리하실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그렇게 평가해 주신 분은 없었는데
네.
친근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 어디가 좀 약간 낯설다고 얘기를.
그렇죠.
아니 어디에서든 잘 녹아들을 것 같은 그런.
근데 가끔 한국 분들이 제 여권을 네. 알아보시고 깜짝 놀라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네.
아, 우리나라에서가 문제군요.
아,
알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대로 김명철 작가님은 상당히 이국적이세요. 네. 뒤늦게 여행의 재미에 빠져서 1년 5개월 동안 12나라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우선 어디 다녀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일본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네팔. 아, 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을 쭉 훑으셨군요. 예. 앞서서 정지우 작가는 여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그 인문학적 접근을 해봤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여행은 무엇인지 좀 정의해보고 지나갈까요?
예, 특별히 대단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제 삶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삶의 일부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일부분 중에 하나가 여행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주 삶의 일부분을 자주 행하시는군요. 나라에서.
네. 지금 12개국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다시 또 찾고 싶다 뭐 이런 지역은 어디예요?
거의 다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그 얘기 자세하게 오늘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제 손에 쥐어진 이 책 요즘 서점가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느끼시나요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이 표지가 너무 시원하고 마음에 드는 게요.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계획을 빼곡히 수첩에다가 적잖아요. 다이어리 같이. 그리고 여행의 심리학이라고 적혀있는 책 옆에 뭘 싸가야 되는지 여행 가면 필수 품목 있잖아요. 카메라, 뭐 비상약, 그리고 음악 맞아요, 듣는 맞아요. 거, 선글라스, 지도 이런 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 아 떠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오늘 이 서점가에서 핫한 반응이 있는 이 책을 쓰려고 마음먹은 게 작가님 첫 여행의 경험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첫 여행 경험이 정말 책을 쓰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첫 여행이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었는데요. 그거는 그때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한 달 동안 여행했었던
네. 한 달 밖에 간 게 한 달씩이 네, 아,
그때 이제 제가 네. 군대를 제대했을 때라서
네. 네,
굉장히 길게 시간을 뺄 수 있었는데 제가 한 달밖에 못했어요.
아. 네,
그건 이제 좀 돈도 제한이 되지만 여행에 대해서 좀 무섭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달만 좀 짧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그래도 쉽다고 알려진 세 나라 정도를 돌아보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선택한 그 첫 여행에서 굉장히 넘어지고 깨지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는 뭐 그 모기장이 네. 네, 해먹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허리를 고칠 뻔한
네.
아유 참
네, 이것이 해먹이구나 하고 외쳤던 그 사건도 제가 써놓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식의 그 어떤 사소한 트러블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과 함께
네.
제 여행에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여행이 정말 재밌고 인상 깊이 각인된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 오늘은 참 싫은 날이구나 생각되는 그런 날들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다음 나라는 좋겠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 그 전 나라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첫 여행이 이제 저한테 미친 영향은 그 다음 여행을 이제 나가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저를 많이 성장시킨
네.
여행자로서 많이 성장시킨 그런 여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점이 아 여행이 느는구나. 우리 여행을 이제 늘리고 내가 여행 더 좋은 여행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준 여행이었습니다.
아니 네. 그럼 첫 번째 여행지 때 세 군데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여행 실명제 한번 하죠. 나라 실명제 어디이셨습니까?
제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예. 힌트를 얻으실 텐데 네. 제가 그 캄보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그렇게 갔다 오셨군요. 그렇지만 캄보디아가 네. 가장 큰 경험을 줬었던.
그러니까 사실 뭐 좋았던 기억만이 그 좋은 여행자로서 성장시켜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부딪히면서 배워서 더 약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여행의 심리학 이 책은 여행의 재미난 경험과 함께 여행의 이유 여행자의 태도와 행동들을 심리학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형식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네. 심리학으로 여행을 바라볼 때 이 여행이라는 인간의 행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활동들에 비해서도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놓고 봤을 때 여행은 쉽게 말씀드리면 놀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남이 시키고 뭐 이런저런 강제되고 하는 그 요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큰 재미하고 만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서 와 그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활동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삶의 최적 경험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의 그 가장 좋았던 경험을요.
네.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거대한 발전소라든가 배터리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른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굉장한 추진력을 부여해주는 삶의 목표가 되어주는
네.
뭐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행자가 떠나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질문 중에 도대체 우리는 왜 떠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앞서 1부에서 정지우 작가는 도시의 삶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김명철 작가님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네, 여행은 일단 뭔가 우리를 떠미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소 일상적인 그 생활을 하면서 뭔가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네,
때
네.
네, 그럴 때 여행이 이제 좀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우리를 꼬드끼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것들이 좀 있어야지 그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여행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요 둘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 진짜 벗어나고 싶은 것들의 정반대 것들을 여행에서 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상이 너무 번잡하고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런 삶이다. 나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싶으면 여행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호젓한 호젓하고 아늑한 곳들을 다니면서 홀로 휴식을 하고
네.
번잡함에서 벗어나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벗어나고자 했던 것에 정반대되는 활동을 추구하게 되는
네.
네, 그런 게 어떠한 여행의 동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행을 떠나려는 많은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자 탐색? 회피이자 또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행은 정말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잘만 하면 참 많죠.
네.
제 첫 여행에서 사실 제가 좀 잘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 못 누린 점들이 있었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이게 제가 여행이 늘면서 여행이 주는 좋은 점들을 많이 누리게 되더라고요. 더
네, 네. 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여행이 주는 좋은 점들로는 대체로 어떤 걸 꼽을 수 있냐면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즐겁고 행복한 그 느낌 자체를 꼽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회상을 했을 때 참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얼굴에 떠오르면서 흐뭇한 느낌들. 그리고 나를 여행을 하도록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도록 해준 내 삶의 전반적인 조건들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행복한 여행을 하고 나면 내 가족들은 나를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족들이 되잖아요. 내 직장은 나를 여행을 보내주는 직장이 되는 거고 우리 사회는 나를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의 자기 삶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또 충전을 해서 돌아오기도 하고요.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과 훨씬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철천지 그리고,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원수랑 여행하는 편이 좋지 않나.
혹시 친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예. 그리고 또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자존감이 이렇게 증가한다거나 아, 나 참 뿌듯하게 여행 잘하는 사람이네 라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네.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나를 여행에서 발견을 해서 사람이 이렇게 안에 든 게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잘만 하면 네네. 정말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잘만 하면
그래서 모두들 잘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네. 맨 첫 여행 때는 힘들어 다루셨는데 네. 그러면은 아직 첫 여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좀 조심해라라는 제안 있으실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첫 여행을 깨지지 않고 여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각오해라.
그걸 차라리 그거를
인정하고
네, 인정하고
네.
깨지면서 정말 여행이 빨리 큰다.
그것도 좋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네.
첫 여행 때 뭐 저처럼 그 모기장에 올라타는 일이 생기더라도 생기더라도 그를 통해서 굉장히
네.
여행의 재미를 빠르게 체득하고
알겠습니다.
네, 쉽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자, 요즘에 그 상업화되고 획일화된 여행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그 작가님의 책 여행의 심리학을 읽어보면서는 저는 작가님은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수용할 수 있는 여행의 폭이 넓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 상업적으로 좀 이렇게 획일화돼 있는 그런 여행은 좀 제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
네.
분들을 평소에 좀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저희가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없는 곳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외국 연구를 사례로 들어보면 진짜 모험적인 그런 배낭여행자들 인터뷰를 해서 살펴봤더니 결국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동네 중에 가장 오지인 곳을 가더라.
그거 너는, 재밌는 표현인데요.
예, 너는 왜 모험여행자인데 결국 가이드북 중에서 가장 오지를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라는 말이
맞아요,
나온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가이드북이 안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 이런 대답이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이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나 그런 정보에 따라서 약간 획일화되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결국 여행이 얼마나 남이 정해준 코스 뭐 이런 걸 가느냐보다는 본인이 어떤 여행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자기 행동의 결과가 뭔지
네.
오히려 이런 거에 좀 마음을 열고 잘 생각해 보고 받아들이고 자기 여행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정말 좀 안 좋은 여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리학으로 볼 때 여행을 왜 떠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김명철 작가의 얘기 들어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문자 참여 미션입니다.
1부에서 드린 미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본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혹은 앞으로 꼭 가고 싶은 장소를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김명철 작가의 사인이 담긴 여행의 심리학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첫 곡은 제이레빗이 부릅니다. 낭만 여행. 토요 인문학 콘서트 유쾌한 심리학자 김명철 작가와 여행과 관련된 심리학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뭐 그곳의 날씨라든가 물가라든가 전압은 뭐였지? 뭐 주요 관광지는 어디 어디지? 이런 걸 먼저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본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는 전압이 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객관적인 정보들과 함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네.
나는 어떤 여행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결국 이번 여행에서 원하는 게 뭐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거를 자유연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쭉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으나 조금 더 이렇게 체계가 있고 알아보기 쉽게 이론적으로 돼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외내향성하고 개방성과 같은 이 두 가지 성격 요인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보면
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뭐가 나한테 좀 더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책 여행의 심리학에 이거 이렇게 점수 매겨갖고 딱 할 수 있는 표가 있어서 저 했잖아요.
네. 맞아요.
내 성격을 파악하면 어떤 여행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강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격별로 여행자의 유형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철 작가님 강연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가 누구나 한두 번 정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가 가본 데 중에 어디가 좋아? 어느 나라가 가장 안 좋았어? 뭐 그 핵심적인 질문은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죠. 여행지 추천을 원하는 질문들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그래서 꽤 받은 편이고요.
네.
예전에는 한두 곳씩 그래서 이렇게 툭툭 던져주곤 했었어요. 던져주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이고 아무데나 가라. 그냥
너무 불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지도에서 찍어서 가라.
지도에서 찍어서 가라.
처음 브로셔 본 대로 가라. 그렇게 돈만 되면 아무데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가라. 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된 데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가본 곳들은 진짜로 다 좋았습니다. 아까 한 군데 말씀드렸는데 뭐 거기도 좋았어요.
네,
거기도 분명히 매력 포인트가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여행지가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여행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을 수가 있고 혹은 굉장히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은 모든 여행지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여행지 추천을 딱히 하지 않고 아무데나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네.
둘째로는 결국 제가 그래서 한두 군데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날짜가 짧아 그럼 뭐 중국 어디 그러니까 동부 어디 이렇게 가봐 그러면 중국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 나 중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중국 음식도 별로 안 좋고 뭐 중국 먼지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중국 말도 싫고 중국 영화도 싫고 뭐 다 싫대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슬슬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자기는 백지 상태고 네가 추천해주는 그 여행지를 내가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여행이라는 건 누구나 원하는 바가 있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서서히 저한테 이제서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아 나는 이런 여행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여행에 맞는 여행지가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보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더라도 제 대답은 아, 어디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게 됐겠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안 물어보더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여행이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제일 먼저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그래서 여행지 추천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일종의 어떤 여행사처럼 김명철 선문답 여행사 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물었다가 대답 듣고 너는 이런 여행이요. 이렇게.
아주 최고급 AI죠. 그래서 뭘 넣던지 처음 본 데를 가라. 뭐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군요.
네, 결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를 종합해보면 여행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 천국 같은 여행지가 어디냐 이걸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자의 심리적인 어떤 속성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역시 심리학을 전공하시네.
그래서 여행에 항상 행복한 여행을 하게 해준 여행의 기술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꿈과 같은 여행지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항상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왜 떠나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체계 없이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학문의 도움을 좀 빌려서 체계를 갖춰서 좀 알아보면 좋은데 그게 이제 외내향성하고 개방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 요인 요 두 가지를 알면 자기가 천성적으로 어떤 여행에 조금 더 마음이 끌릴지 혹은 내가 평소에 나의 모습을 벗어나서 조금 새로운 내가 돼보고자 했을 때에도 어떤 측면에서 노력을 하면 될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그 성격 요인 하나하나 좀 드리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외향성의 반대는 내향성 그래서 합쳐서 외내향성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외향성이란 무엇이냐면 심신의 에너지 수준에 따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심신의 에너지가 평소에 많이 차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에너지에 따라서 활동적인 일들을 하고 싶어하고 대표적인 활동적인 일이라고 하면 사교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육체를 많이 움직이는 활동도 있지만 사교활동 같은 것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힘이 많이 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 모험적이고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고 반대로 외향성이 낮은 사람 즉 내향적인 사람은 심신의 에너지 수준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언제냐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운 그 번잡한 일상 너무 낯선 사람들과 많이 만나야 되는 상황 이런 데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외향적인 사람이 즐기는 상황을 내향적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향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차분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조건들을 외향적인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조건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루한 삶 그다음에 날마다 똑같은 사람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여행을 통해서는 지루하지 않고 좀 격하고 짜릿한 어떤 활동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사람하고의 또한 짜릿한 그런 만남을 추구하고 하는 여행을 자연스럽게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런 여행에서 많은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요. 외향적인 사람이 쉽게 여행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나가서 그래서 짜릿한 활동과 격렬한 사교활동을 추구하면서 여행하는 방법이에요.
네, 친구들과도 막 어울리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에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렇게 웃으시는 분 중에 네. 내향적인 분은 없다고 보셔도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신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벌써 심리학적으로 다 파악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조용한 그런 여행지가 맞겠군요.
네. 내향적인 사람이 일상에서 너무 내가 삶이 번거롭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내가 부대껴야 된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탈출을 하고 싶어지죠. 거기는. 거기서 탈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행에서는 좀 더 아늑하고 혼자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뭐 네. 이런 환경을 더 즐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외내향성이 어떤 우리의 여행을 나가고자 하는 동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의 양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개방성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격 요인입니다.
네.
개방성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누가 전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네. 가져왔을 때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일단 신기한데? 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음식이 약간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이거 좀 혐오스럽긴 한데 그래도 새 음식이니까 호기심이 가네? 라고 느끼는 사람이고요.
네네.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새로운 데다가 혐오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거부하는 그런 형태예요.
네네.
만약에 음식이 그런 음식이 많이 나오는 어떤 여행지를 간다.
뭐 전갈 튀김이나 뭐
네,
그렇죠. 뒷다리 뭐 이런 것들.
거미 튀김, 메뚜기 튀김 이런 거가 많이 나오는 환경에 네. 가면 일단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거부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적응 안 되죠.
네. 네. 그런 성격의 타입이고요.
네.
개방성이 높다는 거는 일단 그런 것을 좀 관용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해보려고 하고 실제로 그거를 먹어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먹는 방식으로 먹어보려고 하고 하는 식으로 좀 새로운 이런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굉장히 열려있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그런 성격의 요인을 뜻합니다.
작가님 같은 네. 경우에는 책에 보니까 개방성이 높은 그런 유형으로 분류가 돼 있던데 뭐 단적인 겁니다만 여러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것을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지금 예를 음식으로 들어주셨으니까 무슨 음식까지 드셔보셨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좌절한 게 이것도 캄보디아에서였는데요.
네. 좌절한 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쭉 하고 있는데 같은 버스에 탔던 프랑스 애들이 그 거미를 먹었어요. 거미를 먹으면서
거미를 어떻게 한 걸 먹는
튀긴 거.
아, 거미 튀김?
네. 새까만 한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그렇게 큰 거미를 튀겼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바람에 날리는 거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조그만 거미가 아니군요.
아, 네. 그런 건 먹을 게 없잖아요.
맛이 어떻던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좌절한 게
네.
입을 못 대겠더라고요.
못 먹겠구나.
그것까지는.
네. 네. 그 프랑스인 커플이었는데 그 남녀가 그거를 다 먹었어요. 둘 다.
네.
그리고 몸통은 안 먹는 거래 그러면서 이렇게 아작아작 이렇게 먹었는데 물어는 봤죠. 맛이 어때? 물어는 봤지만 참아. 네, 거기에 입은
한 입만 이건 못하셨구나.
개방성이 높은 우리 작가님도 그러셨었고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어떤 여행을 그러면 해야 되나요?
좀 더 친숙한 문화적 환경을 추구하시는 편이 좋아요. 이 낮은 개방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런 준비와 마음가짐이 없이 너무 문화적 격차가 큰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게 굳이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일본과 같은 나라의 경우에 일단 생긴 거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배우들도 다 알고 서로서로 다 알고 그리고 그 깔끔함과 질서의식과 이런 측면이 아주 사실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숙하다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좀 가까운 여행지들을 다니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활동들을 즐기는 그런 식의 여행이 더 안전하게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개방성 낮으신 분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또는 한 번 가보신 데가 있으면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다시 가고 다시 방문하고.
네. 다시 방문하고. 그러면 점점점 그 문화적 격차가 처음엔 느껴지다가도
네.
두 번, 세 번 가게 되면 이제 내 집 같아지니까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죠.
네. 지금 뭐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개방성이 높은 사람, 개방성이 낮은 사람을 예로 드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해서 여행지를 선택해라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만나셨었다고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던 첫 제 여행 친구가 있습니다. 호세라고 아주 정말 가슴 털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 네. 짐승 같은 여행자였는데요. 전형적으로 심신의 에너지가 가득 찬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으로 발산하고 싶어하는 그런 서구, 젊은 서구인들의 여행 방식을 보여주는 타입이었어요.
네.
굉장히 외향적이고 매우 개방적인 타입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새로운 건데 못 해보는 게 있을까 봐 전전긍긍한 타입이었고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몸을 희생해서 그거를 다 해보려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것 중에 그 제일 이 호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친구 제가 라오스의 왕양이라는 동네에서 호세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가 감기를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물에서 하는 액티버티를 하고 싶어가지고
튜빙하고
네, 하고 싶어가지고 저보고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기 걸렸다고 했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는 설마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다 그랬더니 내일 하자. 아프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그 다음날 아주 재밌게 즐기더라고요. 그 튜빙을.
그리고 나서 그 호세가 가르쳐준 방법도 있잖아요. 야, 너무 추운 것 같아. 이랬더니 웃옷을 벗어. 이러면서 햇빛에 노출을 시켜봐. 이런 방법들도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 그 나름대로 체득한 여행의 팁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짐승짓도 해봐야 한다고.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예.
전혀 몰랐는데요. 그 다음부터 추울 때만 항상 셔츠를 벗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군요.
아주 귀중한 여행의 기술을 가르쳐준 친구죠, 호세가.
반면에 또 정반대인 친구도 만났죠.
그렇죠. 특히 외내향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반대인 측면이 많았는데요.
네.
처음에 저는 이 에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식당에서 만났을 때 진짜로 수도승인 줄 알았어요. 머리를 삭발을 하고 너무 다소곳하게 주변에 어떤 여행자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너무 조용하게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서양인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 거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뭐 저는 아무리 스님 같아도 우리는 또 말 걸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네, 있는 문화니까요.
네네, 불교 문화.
불교 문화가. 말을 걸어봤죠. 그랬더니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상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내향성인 거하고 사람이 너무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이런 거하고를 저희가 그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똑부러지고 자기 이야기 정확하게 말하고 자기를 굉장히 잘 통제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내향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사람들이랑 사교활동을 한다거나 번잡한 액티버티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한 동네에 오래 머물면서 그 동네가 흘러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천천히 감상하는 그런 타입의 내향적이고 개방적인 여행자 타입이었죠.
네.
네. 이 두 사람은 정말 나름대로의 행복한 여행을 즐기고 있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네.
네. 여행지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뭘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김명철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스스로에게 좀 솔직하게 자기를 이해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행을 설계했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반대로 자신이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싶을 때도 이런 어떤 성격 요인들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면에서 좀 다른 모습을 한번 이번 여행을 통해 보여볼까.
아, 그것도 좋네요.
네, 하는 점도 이 외내향성 그다음에 개방성 이 두 가지 요인을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를 파악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참 좋았어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내향적인 동시에 개방성이 높은 유형이다라고 이제 밝혀놓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향적인 동시에 개방성이 작가님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정미 씨도 표 보셨죠?
네, 저도 해봤는데 저는 개방성이 제일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 내향성이랑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왁자지껄하면 왁자지껄하게 어울렸다가 또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또 좋고, 그럼 그때도 재밌었고 지금도 재밌었어. 생각해보면 받아들이는 건 좀 거부감이 없는데 조금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개방성 높으신 분들의 특징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책에 보니까요, 재미있게요, 숙소를 고르는 방법이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잡았던 숙소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묵는 숙소가 바로 나라고 하셨는데, 숙소와 성격, 이거 심리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내가 묵는 숙소가 바로 나라는 이야기는요, 네, 내가 사는 방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연구하는, 어떤 측면이냐면 성격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향적인 사람이 자기 방은 정말 화려하게 꾸며서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느낌이 들도록 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방도 차분하게 꾸며놓을 것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이 SNS 활동을 열심히 하겠느냐, 내향적인 사람이 열심히 하겠느냐. 당연히 외향적인 사람 아니냐. 실제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나가서도 숙소라는 거는 밖에서 만드는 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일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여행의 어떤 내가 여행을 나오게 됐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는 자기한테 맞게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살펴보고. 네.
그 본인의 유형에 맞게 여행을 프로그래밍하고,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르게 도전해볼까라는 그런 도전의식을 한 번쯤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지에 가면은 현지 음식들 맛보는 재미가 그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행객들 배낭 속에는 컵라면과 김치, 뭐 고추장 이런 것들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식 문화가 굉장히 훌륭하죠.
네네.
너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네.
맛없는 데가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제가 안티로 찍힐 것 같은데 캄보디아.
또 기억인가요? 네.
상당히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아.
그리고 동시에 이제 몽골 같은 그런 유목민족들의 전통을 가진 나라가
네.
굉장히 소수 가축종이 제공하는 동물성 단백질로 모든 끼니를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네,
게 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맛없는 음식들이 있는 곳이 있을까 봐 굉장히 두렵죠.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그래서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개방적인 이런 여행을 하시는 분은 네. 정말 나가서 현지인들이 하는 음식을 그대로 먹고 싶은데
네.
다른 건 다 봐주겠는데 맛없는 건 못 봐주겠는 거죠. 예, 위생 수준 낮은 것도 개방성으로 커버가 돼요.
예.
개방성이 높으면 위생 수준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뭐 손으로 집어먹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맛없는 건 어떻게 안 되고 그런 식의 공포가 있는데 한국 음식은 아직 그 여행지에서 많이 그렇게 접하기 힘들어요.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 음식 문화의 벽에 부딪히면 자기네 음식을 파는 집을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 사 먹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 중에 삼시세끼를 아침에 햄버거, 뭐 점심때 피자, 저녁때 스파게티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파는 곳이 일단 많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라면과 김치는 싸다니기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고추장도 대단한 음식입니다.
작가님의 배낭에도 네. 들어있었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성격에 따른 여행자의 유형,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적합한 여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 밖에 여행과 관련된 심리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 여행의 심리학, 직접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내드리는 미션 잘 듣고 참여해 주십시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참 많습니다. 저는 다녀본 곳 중에서 여기가 가장 좋았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나는 여행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아니면 앞으로 꼭 가고 싶은 여행지 있으시면 그 이유와 함께 얘기를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어크로스에서 나온 김명철 작가의 책 여행의 심리학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도자기 저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김명철 작가님께서 직접 골라주셨네요. 뭐 들을까요?
네, 엘리커의 The Soulfit Song을 들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리 많이 아플 때 들었던 그런 네. 곡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네, 김명철 작가님의 추천곡 엘리커의 The Soulfit Song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언제 들으신 거예요?
아, 이 곡은 상당히 매니악한 애니메이션 작품의 주제가이고요. 네, 그리고 항상 그 걷고 굉장히 힘들 때 네, 자전거 탔을 때 이럴 네. 때 많이 듣습니다.
위로가 좀 되는 곡인가요?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박박 긁어대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네. 네. 토요일 문화 콘서트 심리학자 김명철 작가님과 여행의 심리학 함께하고 있어요.
네. 이 책 속에 보면요. 작가님이 양 작가라는 분과 같이 여행을 다니시는데 왜 심리학적으로 볼 때 막 친한 친구랑 여행 가면 싸운다, 막 치고받는다, 뭐 헤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큰 다툼 없이 여행을 함께 다니신 것 같아요. 이 비결은 뭔지 친한 친구랑 같이 여행 가서 싸우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싸우지 않고 돌아올 수는 없겠죠.
아, 그런가요? 네,
싸우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가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양보가 조금 힘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딪힐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안 싸우고 돌아올 수는 없는데 싸우고 나서도 결국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요령이랄까요? 그거는 그게,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거라도 들어봅시다 네. 일단.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여행을 하면 두 사람의 욕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가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여행의 들러리야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당신들의 가이드야.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두 사람 이상 했을 때는 모두가 행복하고자 하는 여행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기분이 좋고 자기 하고 싶은 거라고 다른 사람의 욕구 욕망을 전혀 무시하고 아예 처음부터 들어줄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면 싸우지 않고도 여행 끝난 뒤에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전화를 안 하게 되는.
그렇게 되죠. 네. 아, 너랑은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를 이번에 잘 깨달았다. 하는 이런 여행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만큼의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게 인정이 되면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가 슬기롭게 절충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 욕구의 한 50% 정도를 만족을 하고 그만큼을 저 사람이 행복한 활동으로 채우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맞아요, 예,
일상에서나
맞아요.
여행지에서나 네. 다 꼭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여행 중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했던 대로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면 좋을 텐데 불행하게도 여행 중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휩쓸리지 않는 심리학적 처방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렬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먹을 걸 먹었을 때 드는 그 역한 느낌이랄지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 그 엄청난 그 분노.
네네.
그리고 제가 컨닝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시작하기 전에 비행 공포가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비행 공포 같은 것의 그 강렬한
맞아요.
느낌이 다른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사건에 접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때 그 감정이 빨리 해소되게 하려면 네. 무엇보다도 일단 저희가 감정은요. 이해해버리면 해소되는 경향이 아주 커요. 그래서 나쁜 감정도 이게 왜 생겼으며 이것이 내 삶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뭐냐. 이번 사건, 이 부정적인 사건 이런 네. 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해버리면 감정이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감정도요. 내가 왜 기분이 좋은지를 너무 이해해버리면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예, 그 약간 이게 그 센서빌리티가 약간
너무 많이 알아도
네 부딪히는 면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떻게 예. 기분을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을 생각해보고 의미가 뭔지를 항상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 이 부정적인 사건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해줬어라는 이런 정도로 잘 한 그 이성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있었던 그거 외에 행복했던 일들을 많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여행이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한 일들이 훨씬 많았구나라는 사실을 항상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일기 쓰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부정적인 네. 정서에 휩쓸리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행복한 여행, 행복한 여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곳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과 목적으로 떠나느냐, 얼마나 나와 잘 맞는 여행을 가느냐, 그것이 행복한 여행을 만드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행을 꿈꾸며 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행을 좋아하시고 자주자주 하시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을 너무 자주 나가지 않아도 좋고 한 번에 너무 길게 못 나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돈이 좀 부족해서 좀 싼 곳만 다녀도 괜찮고 혹은 비싼 곳을 찾아다니셔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자기의 마음부터 일단 잘 챙기신다면 본인에게 잘 맞는 여행 누구나 계획하고 즐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여행자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모든 분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명주 작가님, 다음 여행지는 어디예요?
다음 여행지로는 스페인 생각합니다.
멋지네요. 스페인. 또 좋은 책 기대할게요.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심리학과 여행 그리고 즐거운 여행 경험까지 유쾌하게 들려주신 심리학자 김명철 작가님 그리고 남정미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인 8월부터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를 연속으로 방송합니다. 1탄으로 인문학의 본질을 탐구해보는 시간, 서강대 철학과의 최진석 교수와 함께하게 되고요. 8월 한 달 동안 열아일기의 고미숙 선생님, 그리고 정신과 의사 하지현 교수와의 명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EBSHU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김명철 작가님의 추천곡 이상은의 받아요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